텍사스의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 그는 첫눈에 반한 레슬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텍사스에 사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레슬리는 멕시코계 아픈 가난한 갓난아이를 위해 의사를 불러줍니다. 그녀는 중남미계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이들을 돕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56년에 개봉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는 거대한, 거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당시 영화관에서 개봉됐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영될 정도로 유명한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로 오르내리고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이언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끝난 후까지 베네딕트 일가와 우연찮게 기름이 나는 곳을 찾아내 자수성가한 제트 링크라는 한 인물의 삶과 사랑, 좌절,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자이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빅 베네딕트는 종말을 구입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린튼가를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린튼 씨의 딸인 레슬리를 만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낍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져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죠. 결혼 후 레슬리는 빅을 따라간 긴 열차 여행 끝에 광활한 텍사스에 도착합니다. 자동차로 며칠을 돌 정도로 광대한 대지를 갖고 있는 빅의 농장을 보고 레슬리는 입을 다물 줄 몰랐는데요. 레슬리는 목장 생활을 익히기 위해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니는데 그러던 중 빅의 조수나 마찬가지인 제트 링크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곳 저곳을 안내해줍니다. 레슬리가 집에 들어온 뒤 점차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불쾌해하던 빅의 누이는 사나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낙마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누이는 유언으로 가깝게 지내던 제트 링크에게 약간의 땅을 상속으로 남깁니다. 이에 제트는 불모의 땅 대신 현금을 주겠다는 빅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땅에 자기 소유의 작은 목장을 건설하죠. 그 뒤 세월이 흘러 제트의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그는 막대한 재벌로 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레슬리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팀, 제트 링크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이 맡은 배역이 제트 링크죠. 미국의 서부극 자이언트는 에드난 퍼버의 1952년 작품인 자이언트 소설을 기반으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현실과 이상이 맞물린 작품이 바로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셰인과 젊은이의 양지 그리고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3부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간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는 공통점이 있죠. 셰인은 서부 개척 시기가 끝나가는 미국, 젊은이의 양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 그리고 자이언트는 1920년대 석유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제목에 걸맞게 상영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납니다. 자신의 촬영분을 마치고 얼마 후 자동차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제임스 딘의 연기가 특히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텍사스의 광활한 풍광을 영화에 제대로 담아냈고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인종과 계층 차별의 문제도 흥미롭게 다뤘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또 자이언트는 수많은 등장인물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이언트 팀. 영화 자이언트의 주제곡이죠.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자이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제임스 딘의 유작입니다.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젊음을 그는 이 영화에서도 연기했는데요. 특히나 중년에 접어든 퇴락한 제트, 술에 절어 세상을 비웃는 듯한 모습은 아련한 슬픔으로 영화 팬들을 인도하고 있죠. 미국의 배우 제임스 바이런 딘은 1955년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섬세한 청년 역할로 냉전 당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뇌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1955년 이유 없는 반항을,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이언트를 찍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 작품을 남기고 그는 자동차 사고로 1955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났죠. 짧은 활동 기간에 남긴 그의 강렬한 이미지는 이후 현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임스 딘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물체를 겨우 흐릿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를 상징하는 곁눈질은 시각장애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고 하죠. 영화 자이언트 감독인 조지 스티븐슨은 배우였던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밀접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맨으로 처음 영화계에 뛰어들었고요. 1933년에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죠. 캐서린 헵번이 주연한 앨리스 애덤스로 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졌고요. 1930년대 후반에는 진저 로저스와 프레드 에스테어의 작품을 여러 편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비롯해 아직도 수작으로 꼽히는 고전 작품들을 여러 편 감독했죠. 여주인공 레슬리 역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배우로 아역배우로 시작해 원숙한 연기력과 외모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는 그녀를 상징하는 특색으로 여겨졌는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 여성 레전드 목록에 7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클레오파트라, 노건의 천사, 버터필드 8,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이 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헌트 씬, 사냥하는 장면 함께 듣고 오시죠. 그렇다면 영화 자이언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 남부에 있는 주로 면적은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1836년 멕시코에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1845년 미국의 28번째 주로 흡수됐는데요. 텍사스는 멕시코 문화와 가장 많은 접합을 이루는 주의 하나로 텍스멕스라는 고유의 음식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넓고 평평한 지대 덕분에 미국에서 자가용 대형 트럭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이기도 하고요. 크다는 걸 강조할 때 텍사스 사이즈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텍사스는 프랑스의 본토보다 약 1.2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텍사스는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곳으로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1년 중 여름이 가장 길고요. 날씨가 변덕스럽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 하면 왜 카우보이가 유명할까요? 텍사스 카우보이는 미국 국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전설적인 남성들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그들의 전성기는 역사상 짧은 시간에 걸쳐 있었지만 목장에서 소머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예술, 영화, 노래, 시, 소설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디미트리 티옴킨의 메들리 파이신, Yellow Rose of Texas, 결투 장면, 텍사스의 황색 장미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는 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한 1950년대식 블록버스터 대작입니다. 약 3,900만 달러의 흥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957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제임스 딘과 로 커드슨이 남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음악상 등 10개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그중에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개봉을 2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임스 딘의 유작이기도 한 이 작품으로 그는 사후에 연속 2년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의 음악은 영화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디미트리 티옴킨이 맡았는데요.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음악 몇 소절을 영화에 끼워 넣던 전통을 깨고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음악을 창작곡으로만 채운 선구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티옴킨은 미국인 영화음악 작곡가로는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티옴킨이 작곡한 영화음악으로는 잃어버린 지평선, 하이눈, 백주의 결투, 로마 제국의 멸망 등 여러 작품이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메들리, 토이 트럼펫 마치, 크리스마스 모닝, 엔젤스 리턴, 장난감 트럼펫 행진, 크리스마스 아침, 엔젤의 귀환,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임스 딘의 연기는 환상적이었다. 이토록 멋진 영화를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 긴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 제트가 파티장에 홀로 남아 울부짖는 장면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고독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영화다. 미국이라는 역사의 개척에 자리했던 숭고한 개인들, 미국 서부극의 역작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멋진 연기부터 록 허드슨의 훌륭한 연기와 제임스 딘의 날카로운 연기까지 자이언트는 위대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라고 호평했고요. 미국의 연예 주간지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먼지로 뒤덮인 텍사스 평원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장면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강력히 기록되는 뛰어난 영화다. 이야기 자체에 전달해야 할 확고한 메시지와 극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메들리, Romantic Interlude, Love Theme, 낭만적인 간주곡, 사랑 테마곡,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자이언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극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제임스 딘의 독백은 실제 제임스 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 후반 작업 중 중요한 장면의 녹음을 남겨둔 채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수소문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단역을 전전하던 무명 배우 닉 애덤스는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 연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목소리는 전혀 달랐지만 극중 제임스 딘의 슬픔을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만족해했다고 하는데요. 닉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인 제임스 딘을 괴롭히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주던 닉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제임스 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결국 닉 애덤스의 목소리 연기로 자이언트의 감동적인 순간이 완성됐습니다. 목장에 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레슬리를 보고 제트는 총소리를 내곤 그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레슬리와 함께 더운 날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 레슬리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자신 토지의 진흙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트는 그 땅을 파보는데요. 기계를 만들어 계속해서 땅을 파던 제트는 석유를 발견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죠. 레슬리의 발자국이 찍힌 땅,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슬리의 며느리는 백인이 아니라 멕시코계였죠. 그들은 식사를 하러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는데 식당 주인은 이들을 마지못해 앉게 하지만 또 다른 멕시코계 사람이 들어오자 식당 주인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보다 못한 빅 베네딕트와 식당 주인이 주먹 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는 빅을 때려눕힌 뒤 자신의 식당의 규칙이 적힌 팻말을 빅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손님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빅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레슬리에게 자신은 헛살았다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아내 레슬리는 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영웅이 됐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제트는 꽤 성공했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날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기죠. 레슬리, 그녀는 너무 예뻐.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제트 링크, 오일 베런, 제트 링크 석유 재벌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청춘의 우상 제임스 딘으로 유명한 영화 자이언트였는데요. 당시 제임스 딘을 보려고 여성 팬들이 영화관으로 구름떼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이언트 중에서 The Eyes of Texas Are Upon You. 텍사스가 그대를 주시하고 있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고난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난을 찾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시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이야기와 음악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디온 워익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온 워익에게 1960년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잖아요. 발표하는 곡마다 미국 팝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또 3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디온은 한 번도 제대로 1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흑인 음악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두 살 아래였던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던 아레사 플랭클린에 비해서 덜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네 살 아래였던 다이애나 로스의 그늘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1등의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디온을 영혼 없는 소울 가수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비교적 뚜렷하게 일관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에 지지부진했던 음악 활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레코드사와 손을 잡은 뒤에 첫 성공이자 부활의 계기가 됐던 곡, 그중에서 지난주에 데자뷰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또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두 곡은 건반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조합 속에서 이 디온의 허스키한 저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는 고음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거든요. 중후한 백인 취향의 발라드 느낌이 묘하게 두 곡이 참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그 밤은 그렇게 길지 않아 No night so long 듣고 올게요.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Down the narrow street of time. Remember how we faced the world like two tramps shining. Please don't let that magic ever end. Don't forget what we learned living on the wind. The long and dusty road had us both crying. We used up our last joke just to try and smile again. And only now I find I know what we were learning. Though it's dark and you have traveled far, every long gives you one bright shining star.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디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멜로디 라인이 또 인상적인 No Night So Long이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디온 워익. 아티스트로서의 길고 긴 음악 인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요. 이 리듬 앤 블루스, 약자로 R&B 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이 R&B 장르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몇 안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3년 그녀의 가수 데뷔 첫 앨범 첫 곡으로 실렸던 여기 내가 있던 빈자리라는 제목의 This Empty Place.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후반에 발표했던 가장 최근 히트곡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Heartbreaker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디온 음악의 처음과 나중이 아 이렇게 얼마나 다르고 또 깊이가 많이 깊어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62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여성 보컬리스트로 기록된 디온 워익. 남은 생에도 음악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디온 워익의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을 건설한 콘래드 힐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힐튼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모두 3,600개가 넘는 숙박시설을 거느렸던 호텔업계의 황제였습니다. Be a weekender and reconnect at hotels like Conrad and Hilton. 콘래드 힐튼은 호텔을 단순히 숙박업에서 벗어나 식당과 카지노, 회의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 시설로 변화시킨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콘래드 니콜슨 힐튼은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뉴멕시코주 산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거스트 힐튼은 조그마한 잡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상점은 많은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에 콘래드는 대학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공학이었지만 사실 그 분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콘래드 힐튼은 한때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복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잡화상을 이어받았지만 지역 경기가 나빠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은 은행업이라 이곳저곳에 손을 대봤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로 갔습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텍사스로 가라는 지인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텍사스주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코라는 곳에 있는 평범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 모블리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손님은 많았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업에 열정이 없었고요. 호텔을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힐튼은 은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로 그 호텔을 샀습니다. 당시 자금은 갖고 있던 5천 달러와 어머니가 준 돈 그리고 친구와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I got $5,000 from my mother and I met two friends and they put in $5,000 each and then I went over across the street to a bank and
적시적소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장소에 있다는 걸 그때 힐튼에 두고 한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힐튼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수용하기 충분할 만큼 여러 개의 방을 우선 늘렸습니다. 당시에 호텔이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방만 있었죠.
자, 그래서 호텔 현관 옆에 조그마한 상점을 만들고 매일 사용하는 간단한 잡화를 팔았습니다. 신문, 잡지, 면도기, 칫솔, 치약 그런 것들이었죠. 그 작은 상점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매상이 높았습니다.
모블리 호텔을 매입한 지 1년 후 힐튼은 포트 노스의 두 번째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른 호텔들도 매입을 합니다.
1924년 힐튼은 객실 총수 350개의 숙박업소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직접 호텔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힐튼은 텍사스주의 대도시 달라스에 객실 300개가 있는 대형 호텔을 화려하게 개장했습니다. 달라스 힐튼 호텔은 콘래드의 이름이 들어간 첫 호텔이자 힐튼 호텔 체인의 고유 명칭이 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힐튼이 시작한 지 3년 후 그에게는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인 경제 위기,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은 호텔 업계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처럼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출장을 자제했죠.
80%의 미국 호텔업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힐튼도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여러 개의 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힐튼은 직접 접객 현장을 뛰면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워낙 딱해 보였든지 호텔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베이보이가 $300를 구워주기로 했다고 힐튼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Here's $300, he said. This is eating money for you. Take it.
미스터 힐튼,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300달러 드릴 테니 용돈으로 쓰고 나중에 갚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벨보이는 이 손님의 짐을 날라다 주는 종업원인데 참 고마운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힐튼은 약 2주 후에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 후에 코네드 힐튼의 사업은 점차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호텔을 하나씩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그는 시카고에 있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숙박시설이던 스티븐스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자신의 이름 그대로 콘래드 힐튼 호텔이라고 붙였습니다. 힐튼은 그 거래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3,000 rooms. In other words, if you like that hotel art, it would take you 7 years to sleep in every room of it if you changed every night.
그곳에는 객실이 3,000개가 있었는데 매일 방을 바꿔가며 투숙을 한다면 7년이 걸리는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그렇습니다. 1949년에는 뉴욕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 월돌프 아스토리아를 매입했습니다. 미국 밖의 첫 호텔로 푸에르토리코에도 호텔을 개장했습니다.
1954년 힐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함으로써 경제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스타틀러 호텔사를 1억 1,100만 달러에 매입한 겁니다.
그런 합병이 가능했던 건 힐튼 호텔을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가들로부터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힐튼은 조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미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힐튼 호텔스, 그리고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힐튼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힐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즉 warm hospitality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접대한다는 의미가 되죠.
힐튼은 종업원들에게 손님은 왕이다라는 태도로 접객을 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때까지 없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로비에 작은 매점을 배치했습니다. 방에서 안내원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고요. 자명종 시계도 방마다 배치했습니다.
공항과 항구 가까이 호텔을 건설해 손님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에 도박장, 즉 카지노를 설치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관광객과 사업체들이 해외로 대거 퍼져나감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 있는 힐튼 호텔의 해외 사업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콘래드 힐튼은 그에 따른 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중앙예약제를 만들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영체계도 가맹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콘래드 힐튼은 국제적으로 호텔의 등급을 별 하나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 5스타 시스템도 시작했습니다.
힐튼 호텔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콘래드 힐튼은 호텔 사업이 단순히 돈벌이뿐만 아니라 국제 이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may help world peace. In these different countries that we go to, you know, we get into
the 1966년 콘래드 힐튼은 일선 경영을 아들 베런 힐튼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Be My Guest를 집필했습니다. 자서전은 힐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정신 등을 담고 있어서 호텔 사업의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콘래드 힐튼은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힐튼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1979년 캘리포니아에서 91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호텔이 시작했던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가톨릭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자신의 몫으로 된 재산은 모두 자선기금에 기증됐습니다. 힐튼 타계 후 호텔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사들이 등장해서 힐튼사가 반드시 1위를 고수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로 명칭이 바뀐 힐튼 왕국은 2018년 현재 104개 나라에 4,900여 개의 시설, 80만 개의 객실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호텔업계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의 바탕에는 따뜻한 접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콘래드 힐튼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을 건설한 콘래드 힐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